출애굽기 113번 메시지 성막의 뜰 네 번째 신성한 본성을 누림. 성막과 성막의 뜰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밖으로 하나님의 표현은 의이고 이것은 세마포에 의해 상징됩니다. 안으로 하나님의 표현은 거룩함인데 이것은 금에 의해 상징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영역과 분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통과함으로써만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서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분의 표현인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금, 즉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신 신성한 본성을 누릴 근거와 방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며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은 그분의 행하심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내적인 표현은 그분 자신의 어떠함, 즉 그분의 존재와 관련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금의 속성입니다. 심판을 체험함. 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심판의 문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실제의 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을 구원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할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의 체험만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생활. 합당한 인간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생명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갖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다 항상 심판받는 생명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자신을 항상 의롭다고 주장한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별거하고 이혼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롭다고 느낄 때마다, 즉 모든 방면과 모든 것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아내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더 이상 함께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아내를 정죄하며 아내는 그녀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남편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 안에 아무 선이 없음을 자각하고 그의 선한 뜻마저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르는 것이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의롭게 여길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교회 생활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정동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함. 우리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이요 참된 결혼 생활입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그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아내도 그녀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면 방문객은 그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의의에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 방문객은 두 자아의 강한 표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놋과 은과 세마포. 성막들에 있는 문의 재료는 놋과 은과 세마포입니다. 문은 그러한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대와 기둥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놋은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받침대는 기초를 위한 것이고 기둥은 서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가 은으로 덮여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둥머리들은 관이었으며 그것은 구속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 씌웠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을 산출하고 구속은 하나님의 심판에 영광으로 관 씌웁니다. 더욱이 세마포를 기둥에 치기 위해 사용된 갈고리들은 은이었습니다. 가름대 또한 은입니다. 그러한 갈고리와 가름대에 의해서 기둥들은 서 있을 수 있었고 기둥들은 세마포를 잡아주는 하나의 실체로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어주기 위해 면류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전면입니다. 이 건축에 박해 있는 죄인들이 기쁜 소식과 회개에 대해 들을 때 그들은 실제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실제의 영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로 그들의 자아를 정죄하게 합니다. 실제의 영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깨닫게 합니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의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애창조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심판과 정죄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구속은 우리에게 관 씌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에 연결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은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산출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로서 우리 위에 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 존재로서 남아있지만 심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의의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신 삼일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복음을 전파함. 우리는 모두 바깥들 문의 예표 안에 있는 그것을 따라서 복음 전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복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복음의 사상을 낮춥니다. 열흘 동안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관한 것도 몰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높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구속이나 칭이나 거듭남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의 수준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고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전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이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마다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영접하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절대로 낮은 관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복음 전파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되고 사람들은 공허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실제가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초보보다도 전체를 망라하는 높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복음은 사람 속에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또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자들이 복음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풍성하게 하고 높게 할 수 있는 길에 대해 교통하기를 권합니다. 긴 문장이나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높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갈구하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듣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지 휘트필드나 찰스 피니 같은 복음 전파자는 사람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휘트필드는 매일 기도했고 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와서 그를 접촉하는 사람은 어떤 일깨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가 언젠가 한 공장을 방문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 중 몇몇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일깨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높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체험함. 우리가 높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막들의 문에 의해 예표된 복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 3과 4의 의미와 놋, 은, 세마포의 재료와 요소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뜰의 문이 나타내는 3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연결되어진 분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심판과 구속과 칭의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로서 성막 자체에 대한 우리의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등불을 켜는 것과 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건축의 분명한 그림의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림은 첫마디 말보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볼 뿐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놋과 은과 금과 세마포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과 뜰과 문의 이 그림이여.